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완전히 낯선 곳을 처음 찾아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 그 조수석 창문보다 더큰 거대한 종이지도 막 펼치고 보던 그 시절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조수석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현재 위치 짚어가면서 스스로 막 경로를 짜야 했잖아요.
그때는 길 한번 잘못 들면 정말 큰일 났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GPS 내비게이션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기계가 알아서 턴 바이 턴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시대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였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한 걸음 더요?
네, 그러니까 기계가 아침에 제 캘린더를 스스로 딱 확인하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목적지를 설정해서 차 시동을 걸어두는 거예요.
와, 벌써 편해지는데요?
심지어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는 실시간 뉴스를 파악해서 알아서 경로를 수정하고 동시에 제가 자주 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모닝커피까지 미리 주문해 놓는다면요?
그 정도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거의 유능한 비서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린 이제 단순히 기계한테 지시를 내리는 사람에서 알아서 척척 움직이는 유능한 비서를 곁에 둔 약간 관리자 같은 역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바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출처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애플의 최신 운영체제 발표부터 지금 개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난 오픈소스 AI의 약진, 그리고 극비리에 유출된 로보틱스 트렌드 기사까지 전부 모아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율적 에이전트, 즉 오토노머스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명령만 기다리는 단순한 챗봇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기계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거대한 뭐 기업용 AI나 복잡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혁명에 우리가 매일 쥐고 있는 스마트폰, 즉내 주머니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체감해 보죠.
아주 훌륭한 비유와 접근입니다. 기술의 진정한 혁명이라는 건요, 사실 실험실을 벗어나서 우리 일상 속의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거든요.
그렇죠. 내 폰에서 안 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맞아요. 이번에 공개된 그 애플의 iOS 27 발표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AI가 더 이상 우리가 별도의 앱을 켜고 키보드로 막 길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운영체제 안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는 뜻인가요?
네, 말 그대로 운영체제 가장 깊숙한 곳에 통합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진 앱에 새로 도입된 공간 재구성, 그러니까 스페이셜 리프레이밍 기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공간 재구성이요? 그냥 사진 자르거나 밝기 조절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 수년간 축적해온 3차원 공간 이해 모델을 스마트폰에 그대로 이식한 건데요.
와, 그 무거운 기술을 스마트폰에요?
네, 여러분이 사진을 딱 찍고 나서 아, 카메라를 조금만 더 오른쪽에서 찍을 걸 하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엄청 많죠. 특히 단체 사진 찍을 때한명 잘리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능은 사진을 찍은 후에도 마치 카메라의 물리적 위치를 이동시킨 것처럼 원금감과 각도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해버립니다.
잠깐만요. 각도를 틀어버리면 원래 프레임에 없어서 텅 비게 되는 배경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는 어떡하죠? 잘리나요?
아, 바로 거기가 AI가 활약하는 부분입니다. 피사체의 빛과 질감을 계산해서 원본과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빈 공간을 새로 생성해서 채워넣습니다.
대박이네요. 없는 공간을 알아서 그려넣는다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여기서 확장 기능을 사용하면 좁은 화각으로 찍힌 피사체 주변 공간을 넓은 광각렌즈로 찍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쫙 확장해주기도 합니다.
와, 그건 정말 마법 같네요. 저도 자료 보면서 놀랐던 게 새로 들어간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보니까 사실적인 이미지 생성도 순식간에 뚝딱 되더라고요.
맞아요. 생성 속도와 퀄리티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근데 좀 걱정했던 게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같은 거였거든요. 다행히 생성된 모든 이미지에는 since ID라는 워터마크가 들어간대요.
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데이터상에 자동으로 숨겨져 들어가는 그 기술 말씀이시죠?
네네, 사람 눈에는 안 띄는데 AI가 만들었다는 걸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으니까 가짜뉴스 걱정은 조금 덜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감탄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파리 브라우저의 알림 받기, Notify Me 기능이었어요.
아, 그 기능 정말 유명해 보이더군요.
이건 진짜 마치 내 대신 하루 종일 쇼핑몰 웹사이트를 새로 고침해주는 전담 개인 비서 같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러니까요. 특정 운동화 제 사이즈 재고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항공권 가격이 떨어지는지를 제가 창 띄워놓고 계속 볼 필요가 없잖아요. AI가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모니터링하다가 목표가 달성되면 저한테 딱 알려주니까요.
심지어 확장 프로그램도 알아서 만들어준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맞아요. 말로 그냥 이 웹사이트에서 이런 이런 정보를 모아지는 확장 프로그램 만들어줘 하면 커스텀 확장 프로그램도 뚝딱 코딩해서 붙여주더라고요.
정말 개인 비서가 따로 없네요.
근데요. 잠깐만요. 듣다 보니까 갑자기 좀 서늘해지는데요.
어떤 점이 걱정되시나요?
아니, 이렇게 내 일상과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아주 강력한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하려면요? 사파리가 제 쇼핑 기록, 취향, 캘린더, 심지어 내 사진첩까지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구조상 맥락을 이해하려면 접근 권한이 필요하긴 하죠.
그럼 제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통째로 애플의 클라우드 서버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편해지는 건 너무 좋은데 누군가 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감 당연합니다. 기술이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프라이버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 일기장을 훤히 들여다보는 기분일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애플이 내놓은 구조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뭔가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요청하는 가벼운 AI 작업들, 예를 들어 메시지를 요약하거나 알림을 정리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스마트폰 기기 내부, 즉 온디바이스에서 처리됩니다.
아, 제 폰 안에서만 돌아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터넷 연결을 아예 끊어보려고 작동하죠.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거 좋네요. 비행기 모드에서도 작동한다는 거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복잡한 사진 공간 재구성이나 방대한 웹 데이터를 추론해야 할 때는 기기의 칩셋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엄청 무거운 작업일 테니까요.
이때만 애플의 자체 실리콘 서버로 구축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전송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요? 어쨌든 서버로 넘어간다는 거 아닌가요?
넘어가긴 하지만 여러분의 데이터가 서버에 결코 저장되거나 애플의 AI 학습 모델을 위해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저장을 안 한다고요?
네. 데이터는 강력하게 암호화되어 전송되고 연산을 마치고 나면 마치 일회용 비밀 메시지처럼 즉각적으로 영구 소각되는 구조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군요.
심지어 애플은 이 프라이버시 보호 프로토콜이 실제로 약속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외부의 보안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접속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해두었어요.
아, 말로만 안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게 열어뒀다고요?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클라우드가 가진 엄청난 연산력이라는 장점과 온 디바이스의 철저한 보안성이라는 장점을 타협 없이 구조적으로 묶어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냥 집안에서 문 꽉 잠그고 다 끝내고 정 안 돼서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암호화된 상자에 넣어서 보냈다가
네, 일회용으로 딱 쓰고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거죠.
와, 내 스마트폰 안에 비서가 이렇게 똑똑해지는 동시에 프라이버시까지 철통같이 지킬 수 있게 된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이제야 좀 안심이 되네요.
다행이네요. 기업들도 소비자의 이런 우려를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여러분, 이 거대한 AI 에이전트의 변화가 단순히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게 다음 자료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오픈소스 AI 진영의 무서운 성장세 말이죠.
맞아요. 사실 저는 이런 엄청난 자율 에이전트 기술을 초거대 기업들만 독점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들한테 종속되지 않을까 엄청 걱정했거든요.
아주 타당한 걱정이죠. 기술 독점은 늘 경계해야 할 문제니까요.
그런데 일반 기업이나 개발자들도 이런 AI 에이전트를 자유롭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이제 상업용 유료 AI들을 턱 밑까지 추격하다 못해 아예 압도하기 시작한 오픈소스 기술의 진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타스케이드의 2026 7월 블로그 리포트를 보면 정말 그 약진이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맞아요. 수백억 원씩 들여서 만든 프리미엄 모델과의 성능 격차가 이제 고작 한 자릿수 퍼센트로 좁혀졌대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근데 놀랍게 안타깝게도 모델을 구동하는 비용은 무려 4배에서 10배나 저렴해졌다는 거예요.
비용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겁니다.
특히 그 완전히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MIT 라이센스를 달고 무려 100만 토큰의 문맥을 한 번에 기억하는 새로운 1위 모델 GLM 5.2가 등장했고요.
네, 100만 토큰이면 책 여러 권 분량을 한 번에 이해하는 수준이죠.
게다가 에이전트 코딩에만 미친 듯이 특화된 키미 K27 코드, 그리고 수학과 논리적 코딩의 챔피언 자리를 차지한 딥시크 V4 프로까지. 와, 그야말로 오픈소스들의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요. 도대체 이 오픈소스 챔피언 모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는 그 메커니즘입니다.
아, 그게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기술이 좋아졌다고 퉁치기엔 그 안에 숨겨진 구조적 혁신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해답은 MOE, 즉 전문가 혼합,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전문가 혼합이요? 이름부터 뭔가 똑똑해 보이는데요?
과거의 전통적인 밀집형 아키텍처는요, AI가 단어 하나를 대답할 때마다 모델이 가진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 즉 뇌세포 전체를 전부 다 활성화시켰습니다.
헉! 단어 하나 뱉는데 뇌 전체를 다 쓴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인사말을 할 때도 뇌 전체에 불이 켜지니 당연히 속도는 느려지고 서버 전기 요금은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아, 너무 비효율적이네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는데 온몸에 힘을 다 쥐어 짜는 격이잖아요.
맞습니다. 반만에 이 새로운 MOE 아키텍처는 질문이 들어오면 모델 내부에 있는 일종의 수문장인 라우터가 질문의 성격을 먼저 딱 판단합니다.
오, 라우터가 일단 검문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소수의 전문가 신경망만 딱 골라서 활성화하죠. 전체 모델의 덩치가 아무리 거대해도 한 번에 사용하는 연산량은 전체의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와, 10%만 써도 답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와 비용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와, 이거 비유하자면 약간 거대한 종합병원 같은 거네요.
종합병원요? 아주 재밌는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벼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을 싹 다 불러모아서 진찰을 받는 게 아니라
아, 입구에서 안내데스크 역할을 하는 라우터가 환자를 분류하는 거군요.
맞아요. 안내데스크에서 환자분은 감기시니까 3진료실 내과 선생님만 만나시면 됩니다 하고 딱 필요한 의사 한 명만 연결해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당연히 환자인 여러분의 진료비도 싸지는 원리인 거죠.
아하, 너무 이해가 잘 되네요.
여기에 더해 키미 K25 라인업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도약을 이뤘는지 자료에 나온 세 가지 기술적 확장 차원을 뜯어보면요. AI가 발전하는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 뮤온 옵티마이저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AI가 정보를 흡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정보를 어떻게 다르게 흡수하는데요?
기존에는 책을 한 글자씩 짚어가며 억지로 외웠다면 이제는 문맥의 핵심 패턴을 마치 사진을 찍듯이 덩어리로 쫙 흡수하게 최적화한 거죠.
오, 속독의 달인이 된 거네요.
덕분에 훨씬 적은 데이터로 학습해도 똑똑해지는 토큰 효율성이 두 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키미 리니어 어텐션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리니어 어텐션이요? 그건 또 뭐죠?
AI가 책 10권 분량의 긴 대화를 기억하려면 뒤로 갈수록 앞에 했던 내용을 까먹는 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예전 챗봇들은 조금만 대화 길어지면 앞에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형적 어텐션 구조를 통해서 방대한 정보의 실타래를 엉키지 않고 끝까지 쫙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기억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도약은 하나의 마스터 에이전트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전담하는 에이전트, 코딩을 짜는 에이전트, 사실관계를 팩트체크하는 에이전트 등 여러 하위 에이전트 군집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즉, 군집이라고 부른 거군요?
맞습니다. 이 하위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하고 지시를 내리는 조직적인 진화까지 이루어낸 거죠.
아, 방금 말씀하신 그 하위 에이전트 군집이라는 것도 병원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병원장님 한 분이 모든 환자 수술부터 차트 작성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 전문의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거군요.
네, 환자 차트 나눠주면서 당신은 엑스레이 분석하시고 당신은 마취 준비하세요 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진을 시키는 모습이 막 상상되네요. 너무 이해가 쏙쏙 듭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또 태클 하나 걸겠습니다.
네, 어떤 의문이 드시나요?
아니 프리미엄 유료 모델보다 비용이 4배에서 10배나 저렴하고 심지어 방금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라이선스 자체는 무료로 풀려 있죠.
그러면 일반 기업들은 왜 당장 비싼 클라우드 AI 구독 다 끊어버리고 자기 회사 지하에 자체 서버, 즉 셀프 호스트를 구축해서 이 무료 오픈소스를 펑펑 돌리지 않는 거죠?
아,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비즈니스 관점의 질문입니다.
초기 세팅비가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무조건 남는 장사 아니에요? 왜 굳이 계속 구독료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오픈소스가 무료로 풀렸다고 해서 그게 진짜 공짜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타스케이드 자료에서 제시한 TCO, 즉 총 소유 비용의 수확을 들여다보면 기업들이 섣불리 자체 서버를 고집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총 소유 비용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오픈소스 AI 모델 자체의 라이센스 비용은 영원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엔비디아 GPU 서버 대여료나 구매 비용,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한 막대한 전력 비용이 듭니다.
아, 기계값에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겠네요.
게다가 24시간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고급 인프라 엔지니어들의 인건비는 결코 무료가 아니죠.
아하, 서버 관리자 연봉도 챙겨줘야 하니까요.
이 모든 재반 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면요, 단일 모델을 기준으로 한 달에 최소 1,000만 토큰 이상의 엄청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자체 서버 구축이 클라우드 구독보다 비용적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한 달에 1,000만 토큰이요? 그게 어느 정도 양이죠?
책으로 치면 수백 권 물량의 텍스트를 매일같이 쏟아내고 처리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와, 웬만한 중소기업은 꿈도 못 꿀 데이터 양이네요.
즉, 그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대다수의 일반 기업이나 스타트업, 개발팀에게는 무턱대고 오픈소스를 직접 호스팅하며 서버와 씨름하는 것보다 약간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인프라 관리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쓰는 게 나은 거죠.
아, 매니지드 게이트웨이 서비스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 오픈소스를 호출해 쓰는 것이 수학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적 이상향과 비즈니스의 현실적 장벽 사이의 갭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가 여기서도 통하네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네.
이렇게 아키텍처가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처리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AI의 뇌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뇌구조 자체가 바뀌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깊이 추론하고 나아가 물리적인 행동까지 하는 단계로 도약했다고 합니다.
네, 시스템 1에서 시스템 2로의 진화 말이죠.
맞아요. 대표적으로 GPT-5.5의 도입을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1초 만에 빨리 대답하는 스피드 퀴즈 참가자가 시스템 1이라면요.
생각나는 대로 바로 내뱉는 방식이죠.
네, 거기서 체스 그랜드마스터처럼 팔짱을 딱 끼고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신중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 즉 시스템 2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예전 AI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 현상이었잖아요.
네, 복잡한 수학 문제 주면 그냥 보이는 대로 아무 숫자나 막 던져서 틀리고 거짓말도 엄청 뻔뻔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논리 트리를 짜고 자기 답변을 꼼꼼하게 검증한 다음에 최종 답을 내놓습니다.
아, 자기가 쓴 답을 한 번 더 검토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각 오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대박이네요. 여기에 무려 500만 토큰, 즉 두꺼운 책 수백 권 분량의 정보를 한 번에 통째로 기억하는 클라우드 포 오퍼스까지 더해져서 문맥에 절대 놓치지 않는 완벽한 지적 파트너가 탄생했어요.
기억력과 추론 능력이 동시에 극대화된 셈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가 똑똑해졌으니까 이제 몸을 가져야겠죠.
아, 드디어 체화된 AI, 엠바디드 AI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제미나이 3.0은 단순 텍스트를 넘어서 실시간 3개 모델을 갖췄대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딱 보여주면 저기 식탁 위에 물컵이 쓰러지고 있네. 그럼 물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고 카펫이 젖겠구나 하고 현실의 물리 법칙을 완벽히 이해하고 예측한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파악하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가상세계의 화면 밖으로 튀어나온 체화된 AI, 즉 물리적 육체를 가진 AI 로봇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상용화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물류창고부터 가정까지 범위도 아주 넓어졌죠.
물류창고에서 박스 나르는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집안일을 돕는 개 크기의 가정용 로봇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잠깐만요.
네.
아무리 AI가 똑똑해졌다고 해도 1만 5천 달러짜리 로봇 개가 내 집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식기세척기를 돌려주고 빨래를 갠다고요. 와, 진짜 당장 제 지갑을 열고 싶네요.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건 모두의 꿈이니까요.
아니, 우리 집 진짜 강아지는 밥만 먹고 잠만 자는데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보면요, 매일매일 어질러지는 거실의 레고블럭, 의자 위치, 또 집집마다 다 다르게 생긴 복잡한 구조를 로봇이 대체 어떻게 다 파악하나요?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기술적 난제였습니다.
가다가 로봇 청소기 전선에 막 걸려 넘어지기는 안 하면 다행 아닌가요? 솔직히 이거 여전히 유튜브 영상에서만 그럴듯해 보이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현실 환경의 무한한 복잡성 때문에 가정용 로봇 상용화에 대해 짙은 회의감을 가지고 계셨죠. 아주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렇죠. 공장처럼 딱딱 정해진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 명시된 변화를 보면요, 최신 로봇들은 과거처럼 공장 내일 위에서 사전 프로그래밍된 좌표로만 움직이는 멍청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데요?
거대한 AI 모델이 로봇의 뇌로 탑재되면서 로봇을 집에 딱 배치하고 전원을 켠 후 48시간 이내에 로봇 스스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3D 매핑을 합니다.
이틀 만에요?
네. 가족들의 동선과 생활 습관, 그리고 매번 바뀌는 집의 고유한 물리적 구조를 실시간 시각 정보로 계속 학습합니다. 스스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마침내 갖추게 된 것이죠.
와, 로봇이 스스로 집안 분위기 파악을 한다는 거네요.
이것을 더 큰 산업적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산업계에서는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각 변동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정한 패턴이 있는 아마존 같은 거대 물류창고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임대해서 쓰는 유지 비용이 동일한 작업량을 처리하는 인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복지 등 총 비용보다 이미 수학적으로 저렴해지는 크로스오버 지점을 넘었습니다.
헉! 로봇 쓰는 게 사람 쓰는 것보다 더 싸졌다고요?
네. 로봇 도입의 투자 대비 수익률, 즉 ROI가 완벽하게 입증된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안 쓸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물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계도 좀 짚어봐야 합니다.
맞아요. 완벽할 수만은 없겠죠?
완벽하게 통제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이 로봇들의 작업 성공률이 무려 89.4%에 달할 정도로 뛰어나지만요,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널브러진 레고 블럭이나 뛰어다니는 아이들처럼 변수가 막 난무하는 실제 가사노동 환경에서는 복잡한 작업 성공률이 아직 1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의 한계가 여전히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라스트 마일, 그 마지막 한 끗 차이가 참 어렵군요.
하지만 이 체화된 AI의 무서운 점은 그 도약이 단순히 육체적, 신체적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영역이 있나요?
FDA 승인을 받은 고도화된 의료 AI가 이제는 의사가 없는 시골 농촌의 약국 부스에서 독립적으로 환자의 안과 질환과 피부암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와, 시골에선 진짜 구세주겠는데요?
게다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던 알파폴드의 후속 기술은요, 무려 14개월 만에 인간 과학자들이 상상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항생제 분자 구조를 스스로 설계해서 신약 임상 3상 진입을 성공시켰습니다.
14개월 만에요? 신약 개발에 원래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보통 10년 넘게 걸리죠. 그러니까 물리적 노동의 대체부터 고도로 전문화된 추론의 영역까지 AI가 단순히 도구적 조수를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든든한 주체로 격상된 것입니다.
와, 뇌가 거의 완벽해진 데다가 로봇이라는 튼튼한 몸까지 얻고 심지어 의사의 진찰실과 생명공학 연구실까지 싹 다 장악해버렸다니 정말 압도적이고 약간 소름 돋는 변화네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죠.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지능과 물리적인 행동력까지 싹 다 갖춘 AI 에이전트들이 우리 삶에 무사히 안착하려면 기술 발전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절대적인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자료들은 경고합니다.
네, 인프라와 제도의 문제 말이죠.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막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의 통제와 안전을 위한 규칙, 즉 규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축입니다.
앞서 그 온디바이스 AI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태클디지 자료를 보면 700억 개의 매개변수, 즉 초거대 뇌를 가진 모델을 굳이 외부 클라우드나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안에 있는 NPU만으로 쌩쌩 돌리는 진정한 엣지 AI가 핵심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대요.
NPU, 신경망 처리 장치의 발전이 눈부시죠?
내 폰 안에서 모든 출원이 딱 끝나니까 프라이버시는 완벽히 지켜지고 반응 속도도 거의 빛의 속도잖아요.
아주 이상적인 형태죠.
하지만 이 거대한 AI 기업들이 학습과 출안을 위해서 뒤에서 굴리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서버들이 막 먹어치우는 전력 문제는 그야말로 약간 재앙 수준이잖아요. 전기 먹는 하마도 진짜 이런 하마가 없죠.
전력 소모량이 국가 단위 규모로 넘어서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소형 모듈 원자료, 즉 SMR이라는 미니 원자력 발전소를 전용으로 지어버리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전기를 못 끌어오니까 아예 우리 회사 옆에 발전소를 짓겠다. 와, 스케일이 진짜 남다르네요. 게다가 전문가님, 저 이 부분 읽다가 너무 놀랐는데 서버가 막 너무너무 뜨거워지니까 에어컨으로 식히는 걸 아예 포기했다면서요.
아, 그 액체 침전 냉각 기술 보셨군요.
네, 아예 서버 컴퓨터 전체를 특수 냉각 용액이 가득 찬 거대한 수조에 통째로 푹 담가버려서 끓여식히는 이머전 쿨링 기술까지 동원되고 있다는데 저 무슨 SF 매트릭스 영화 속 캡슐 보는 줄 알았어요.
비주얼이 좀 기괴하긴 하죠. 하지만 열 효율 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60%나 절감한다니 놀라울 따름이죠.
와, 60% 절감이면 진짜 획기적이네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장벽인 규제 측면에서는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머리를 맞대고 서명한 제네바 AI 협정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네, 국제사회의 아주 중요한 합의안이죠.
내용 보니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나 국가 치안 같은 중요 인프라에 AI를 쓸 게는 반드시 위급 상황 시 사람이 강제로 딱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의무화했더라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통제권을 이루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쫙 스캔하고 추적하는 안면인식 기술도 인권 보호를 위해 전면 금지했고요.
아주 다행스러운 조치입니다. 빅브로더의 탄생을 막아야죠.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 법적인 부분에서 제일 궁금한 게 저작권입니다.
아, 가장 논란이 많았던 뜨거운 감자죠.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진짜 AI가 예술가들의 그림, 작가들의 글, 언론사의 기사를 닥치는 대로 막 훔쳐서 무단으로 학습한다는 뉴스를 정말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네, 저작권 침해 소송이 끊이지 않았죠?
이제 그 서부 개척 시대의 완전 무법천지 같은 데이터 약탈의 혼란이 정말로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인류가 매우 의미 있고 거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진 대규모 저작권 휴전과 디지털 콘텐츠 라이센싱 클리어링 하우스의 공식 출범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름이 엄청 기네요. 대규모 저작권 휴전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제 AI 기업들은 예전처럼 인터넷에 막 떠도는 데이터를 크롤링 봇으로 몰래 무단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걸리면 큰일 나는군요?
대신 AI가 학습하거나 생성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 처리량에 비례해서 반드시 이 중앙 클리어링하우스 기금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하, 쓴 만큼 돈을 내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블록체인과 투명한 추적 기술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원작자들, 그러니까 음악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등에게 합당한 로열티를 자동으로 쪼개서 쫙 분배해 줍니다.
와, 마치 음원 저작권 협회처럼 작동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모델이 전 지구적 AI 생태계에 딱 정착된 것이죠.
그거 진짜 아티스트들한테는 엄청난 희소식이네요.
게다가 앞서 언급하신 강제적인 워터마크 프로토콜이 전면 도입되어서 텍스트든 영상에든 생성된 모든 컨텐츠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SB942 법안 같은 강력한 지역적 규제들도 이런 글로벌 합의를 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요.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어진 거군요.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과 통찰을 던집니다. 지난 20년간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지배했던 철학, 이른바 빠르게 움직이고 파괴하라 라는 그 불도저 같은 마인드셋이 AI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는 뜻입니다.
아, 먼저 저지르고 나중에 수습하는 그 방식이 이제 안 통한다는 거네요?
네, 이제 시대의 새로운 룰은 신중하게 움직이고 네가 가져다 사용한 만큼 확실하게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겠네요?
만약 기업들이 이 합의된 규칙과 안전망을 무시하거나 우회하려 든다면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2차적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말 그대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벌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와, 파산할 수도 있다니 완전 무시무시하네요.
혁신의 가속 페달이 엄청난 속도로 밟히고 있는 만큼이나 그것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브레이크와 사회적 룰 역시 동등하고 강력한 제동력을 갖추고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방대한 이야기들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굵직한 변화들을 짚어봤죠.
단순히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딱 입력하면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어주던 텍스트 챗봇 수준의 AI가 이제는 스마트폰과 또 값싸고 강력해진 오픈소스라는 엄청 튼튼한 엔진을 달았습니다.
네, 대중화의 길이 활짝 열린 거고요.
시스템2라는 아주 깊은 논리적 사고력을 갖춘 데다가 로봇이라는 물리적 육체까지 떡판이 얻었죠. 하지만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규제라는 인류가 합의한 룰 안에서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무슨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진짜 유능한 에이전트, 즉 자율적인 파트너로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모든 자료들이 공통적이고 일관되게 막 강조하는 부분은요. 이 위대한 기술들이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계만 남기는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맞아요. 오히려 빠른 연산력을 가진 반인반마 켄타우루스 모델처럼 AI의 그 엄청난 속도와 인간의 따뜻한 직관 그리고 윤리적 판단이 딱 결합해서 인간의 지능 자체를 더 넓게 증강시키는 완벽한 파트너십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켄타우루스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지능의 융합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변화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저는 문득 머릿속에 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AI가 우리의 캘린더를 보고 알아서 미리 길을 찾고 코딩을 짤 때 치밀하게 논리를 세우고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오류나 판단의 실수까지 스스로 막 앞장서서 수정해주는 완전히 무결점의 에이전트가 되어준다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직접 부딪히고 깨지며 배우고 성장해온 그 아름다운 과정은 앞으로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류의 고유한 학습 과정에 대한 의문이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AI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장 완벽하고 최적화된 정답만을 우리 입에 딱딱 떠먹여준다면 결국 우리는 낯선 환경에 던져졌을 때 스스로 극복하고 고민하며 얻어내는 그 근본적인 생존 능력이나 학습 능력 자체를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와, 아주 훌륭하고 깊이 있는 철학적 질문입니다. 기술이 단순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서 육체를 편하게 해주는 단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네. 우리 뇌가 해야 할 일까지 대신 해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인지적 근육과 사고의 과정마저 너무나 매끄럽게 대체하려 할 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본질에 대해 아주 뼈아프게 짚어주셨네요.
솔직히 좀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바보가 되는 기분이랄까?
무결점의 완벽한 도구가 주어졌을 때 그 도구에 잡아먹히지 않고 도구를 단단히 쥐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의 예리함과 통찰력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공학자들의 몫을 넘어서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철학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처음 우리 자동차에 GPS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요. 좁은 골목길 헤매고 지도를 펴보며 머릿속에 길을 익혔던 우리가 어느새 내비게이션 화면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동네 길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네, 저도 길치가 다 됐거든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자동차 운전석을 넘어서 우리 생각과 판단의 내비게이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에이전트를 얻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진정으로 얻게 될지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일상과 삶 속에서 이 흥미로운 질문을 스스로 깊게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민해 볼 가치가 충분한 주제입니다.
지식의 확장은 언제나 당연한 것을 의심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지식의 물결 속을 끝까지 함께 헤엄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놀랍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